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따뜻한 봄날은 왔습니다. 예, 봄날이 왔어요. 그래서 살포시 무슨 일 있냐 하는 듯이 이 꽃들이 촥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무슨 일 있나 하는 마음으로 이게 살포시 자기들이 살아있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철쭉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고 수선화가 피어 있고 목련화가 피어 있고 예, 이렇게 예쁘게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예쁘고 화사하게 또 꽃을 피우는 때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더글라스는 이 칼럼니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봄이란 진탕물에 발이 빠졌다 해도 휘파람을 불고 싶은 때이다. 혹시 우리가 진흙탕에 빠져 있는 듯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봄이 왔습니다. 휘파람을 불시고 다시 용기를 내서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공원길이나 또 산책길에 좀 다니면서 꽃들을 바라보시고 또 마음의 여유도 회복하시고 또 마음의 기쁨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어떤 박해,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방법을 달리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또 평범했던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코로나19 당장의 해결보다 좀더 멀리 보십시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코로나19 당장의 해결보다 좀더 멀리 보십시오. 얼핏 들으면, 아, 목사님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요.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예.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단순히 해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 가자는 것입니다.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 가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많은 배움과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것들을 깨닫지요. 일상의 소소한 삶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더 절실해지고 기대가 되고 소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단 말이지요. 송기런 목사님이 나는 배웠다라고 하는 글을 쓰셨는데요. 나는 배웠다 하는 글을 쓰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희생하는 자 때문임을 배웠다.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성직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 마스크를 써본 뒤에 침묵에 대해서 배웠다. 이게 침묵에 대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내가 함부로 말하던 것을 다시 한번 뉘우치고 그래서 침묵하는 것을 배웠다. 얘기하고요. 또 죽음이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갑작스레 찾아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고요. 또 자신에게 닥친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준 것임을 배웠다. 얘기했어요. 예. 넘어지라고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라고 하는 것임을 배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 이탈리아로 앙코라 임파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 임파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런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주어진 현실만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살피고 깊이 보면 미래에 평안이 임합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얘기합니다. 여기 살피고 볼지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피고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깊이 생각하고 멀리 본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멀리 본다. 그러면 미래에 평안이 임한다 이거예요. 미래에 평안이 임한다. 지금 당장의 어려운 현실 앞에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는가 막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평안이 찾아온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문제에만 빠져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더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얘기합니다. 지금 내게 찾아와 있는 문제가 어쩌면 큰 시련 같고 어쩌면 무성한 나무 같아도 그 일을 통해 얻어지는 교훈과 배움이 없으면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저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과 불과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무성하고 아무리 정말 큰 세력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멀리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문제에만 집착해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쉽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무 배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눈앞의 상황만 보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이 어려움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만 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에 집착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미래에 평안이 만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기 범죄자들, 악인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인 상황으로 볼 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요. 코로나19 사태, 바로 이것이 어쩌면 범죄자들, 악인을 만난 자의 모습과 같은 거죠.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언제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가 아프게 하고 괴롭게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멸망, 끊어짐 이런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날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순간이 찾아올까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당연하지요. 주의할 것들은 주의해야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을 늘 씻는 일들 자주 해야죠. 그리고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거 노력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하지만 코로나19도 결국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지나가야 됩니다. 억수로 쏟아붓던 소나기도 시간이 지나면 멈추듯 캄캄한 밤의 어두움도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되듯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전염병도 언젠가는 멈추겠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볕이 계속되면 삭막한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햇볕을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늘 햇볕이 비추는 그런 밝고 명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햇볕이 계속되면 삭막한 사막이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그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어려움에만 집착하여서 당장의 해결에만 목숨을 걸고 거기에 올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당장에 찾아와 있는 어려움을 물론 현실을 직시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멀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화로 말미암아 멸망과 끊어질까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평안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평안할 수 있고 또는 미래가 멸망 또는 끊어진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저는 당장의 해결보다 좀 더 멀리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말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똑히 보게 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때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염병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전염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세력을 갖고 아무리 무성함 같아도 그냥 지나가면 없어지고요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의 해결보다 좀 더 멀리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39절부터 4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어려운 때일수록 찾아와 있는 어려움에 집착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결국 우리의 건지심은 우리의 구원은 환난 때의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구원해 주시고 환난 때 요새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해결 얘기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고작 할 수 있는 일들은 마스크 끼는 거, 고작 할 수 있는 일들은 손을 닦는 거,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 머무는 거, 요 정도예요. 코로나19에 종식을 그토록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결국 좀 더 멀리 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멸망이 끊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환난 날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장의 해결보다 좀 더 멀리 보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는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상황적으로 막 무성함이 찾아오고 큰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고 원수와 같이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4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지하면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현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멀리까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반드시 가까운데 근심이 생긴다 얘기합니다. 가까운데 근심이 생긴다. 안중근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멀리까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큰일을 이룰 수 없다. 우린 당연히 이런 전염병 앞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근심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결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당장의 해결의 마음을 빼앗기고 심해 버거울 때는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이때의 당장의 해결보다 좀 더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근심은 물러가고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환난 날의 요새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심을 경험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고난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역전의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전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확실히 거하면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이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고난 속에 드러납니다. 역전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 속에 찾아오는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치고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확실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확실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3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얘기합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 날에 요새가 되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의지하면 우리 안에 당연히 마땅히 화평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화평한 자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안이다 얘기합니다. 평안이다. 그런데 38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얘기합니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끊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린 당연히 우리의 미래는 평안하길 바라지요. 평안하길 바라지요. 절대로 끊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불안하면요,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아요.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면 손에 일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단 말이지요. 갑자기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땐 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평안이 넘치면 모든 것에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평안이 넘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찾아와 있는 어려움입니다. 힘겨움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들 어렵습니다. 많이 지쳐 계십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가운데 화평케 하셔서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문제 속에 아름다운 미래를 담아두셨어요. 그 문제 속에 아름다운 미래를 담아두셨어요. 그 문제 속에 기적을 담아두시고 실패 속에 성공의 씨앗을 담아두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멀리 보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현재에만 집착하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잘 준비 안 된 사람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끊어짐에 대한 후회만 남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잘 달리는 준마는 평지를 달릴 때가 아니라 언덕을 오를 때 알아본다 얘기합니다. 언덕을 오를 때 알아본다. 야구공을 신들린 듯 잘 잡아내는 훌륭한 외야수가 되려면 타자가 공을 치는 순간 낙하 지점을 가늠하고 먼저 미리 달려가서 그 근방에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훌륭한 외야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 회사에서 니콜 대상 차량이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뭐 13년이나 된 차인데, 오래된 차인데 뭐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타고 다녔는데 뭐 이제 와서 굳이 이제 와서. 그런데 좀 껄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브레이크 쪽에 니콜 대상이라는 그런 안내문을 받으니까 그래도 타고 다니려면 앞으로 좀 더 타야 되는데 조금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무상으로 아주 친절하게 잘 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일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뭔가 봤더니 아, 이 일이 멀리 보고 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리 보고 하는 일이구나. 다음에 제가 차를 사면 어떤 회사의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그 회사의 자동차를 사겠지요. 왜냐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니까. 13년 된 낡은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고객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 회사를 생각해 볼 때 마음 가운데 신뢰가 되고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의 해결보다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약속한 것과 같이 화평과 평안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인해서 걱정이 가득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확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가운데 화평과 평안이 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넉넉히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운 현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어려움의 현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셔야 합니다. 34절 전반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얘기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왜 십자가에 그 죽으시도록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이 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이 전염병으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저주하는 거다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이 일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찾아와 있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해결에만 혈안되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아내와 함께 난생 처음 돋보기 안경을 맞추러 갔습니다. 기분이 씁쓸합니다. 저는 평생 안경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에 시력이 좋아서 그것만 믿고 여기까지 살았는데 성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설교 원고가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는데 버벅거리기 시작했어요. 잘 안 보여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1, 2년 버티다 오셨지요? 1, 2년 버티다 오셨죠? 네, 1, 2년 버티다 왔어요. 시력 좋은 것만 믿고 살았거든요. 목사님 노안입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같이 똑같이 안경을 맞췄어요. 저는 갈 때는 한 5, 6만 원이면 맞추나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 나도 맞추고 당신도 맞추니까 한 5, 6만 원이면 한 10만 원이면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아니에요. 엄청 비싸요. 안경값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요. 이번에 제가 안경을 맞추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돋보기의 종류가 크게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네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30cm까지 볼 수 있는 정도의 렌즈예요. 책을 볼 때나 가까이 책을 읽을 때나 이 정도로 쓸 때 보는 렌즈가 있고요. 또 30cm에서 1m 정도까지 볼 수 있는 렌즈가 있대요. 1m 정도. 그리고 또 이중 초점 렌즈가 있대요. 멀리는 볼 수 있는데 안경을 꼭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쓰든지 이렇게 위로 쓰든지 그렇게 써야 되는 안경이 있대요. 제가 그걸 쓰면 우습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네 번째는 누진 다초점 렌즈가 있대요. 이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좋다는 거 했지요. 예. 안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렌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경을 어느 용도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렌즈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경을 두 가지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번은 한 가지만 할게요 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얘기는 끝까지 자존심 지키느냐고 못했고 그냥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두 가지 안경은 꼭 하셔야 다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도 어려움을 볼 때는 영적 렌즈를 끼워야 합니다. 그에 맞는 영적 렌즈를 끼워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염병은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성경 두 절만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또박또박 큰 소리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요. 역대하 20장 9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손대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전염병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견뎌 이기십시오. 이제 곧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걸려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극복하라고 넘어서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실력을 키우십시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이 힘든 때일수록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입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역에 감히 침범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영적인 실력을 키우셔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전문가는 방역의 안경으로 전염병을 볼 것입니다. 또 사업가는 사업가의 눈으로 전염병을 보겠지요. 또 외교 전문가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력들을 보겠지요. 또 그것처럼 성도는 이런 일을 신앙의 눈으로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이젠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메시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견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 예배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소 불편함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여러 가지 함께 예배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다 나쁜 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교인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준비된 영상 같이 한번 보죠. 할렐루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또 성도들의 그 피드백을 들으면서 듣게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가족들이 다 흩어져서 제각각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 영상 예배를 들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라고, 온 자녀들과 다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안타까움이었는데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것,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갖는다는 것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함이 곧 내게 유익이라.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는 비록 고난의 때이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또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유익으로 삼는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난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난 같지만 사실은 축복을 안고 변양된 찾아오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게 우리에겐 지금 전염병이 찾아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우린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우린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까? 바로 우리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당장의 해결보다 시대를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한국 교회와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염병이 하루속히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해결보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앞의 상황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심지가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역경이 몰아쳐올 때에도 이민족과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금방 해결되지 않으면 힘들어하며 어떤 방법을 모색하려고 방법을 찾게 되지요. 그러나 멀리 보아야 합니다. 당장의 해결을 위해 지금만 보면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하지만 멀리 보면 평안이 넘치는 가운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또한 곧 지나갈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어 멀리 보는 자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온 지구촌에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하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려움 속에 기적을 담아두시고 실패 속에 성공의 씨앗을 담아두시어 확실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려운 현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당장의 해결보다 좀 더 멀리 보며 오늘을 견디고 힘있게 하시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